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유대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이나 돈은 물론 갈아신을 신과 갈아입을 옷도 가지지 않은 채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어디를 가나 반드시 착한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여러모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고을에는 제자들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지금까지 몹시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져서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은 자기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했는데 이러한 일은 더없이 나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의 행동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한에게 충고를 받자 몹시 화를 냈습니다. 헤롯 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헤롯 왕보다도 더 요한을 미워했으며 무슨 수를 써서든지 죽여버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에게 화가 났지만 요한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예언자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이 만약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한 줄 아는 날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은 요한을 자기 아내가 모르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따금 찾아가서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헤롯 왕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헤롯은 성대한 생일 잔치를 베풀어 높은 관리와 장수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보기 드문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새로 왕비가 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어 한층 흥을 돋구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좋아하며 칭찬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소녀로군. 저 훌륭한 춤솜씨를 보시오.
헤롯 왕도 살로메의 춤솜씨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자 한층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살로메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어서 말해보렴.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왕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여라.
살로메는 헤롯 왕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설마하니 이 아름다운 소녀가 그런 것을 갖고 싶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진주 목걸이나 아니면 보석을 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한 이상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물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어겨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헤롯은 병사를 불러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일렀습니다. 이 일은 헤롯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곧 병사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들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춤을 추어 칭찬을 받은 살로메는 그 쟁반을 들고 왕비에게로 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존경하는 선생님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헤롯은 양심의 가책으로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퍼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오.
옛날의 예언자가 다시 태어난 거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헤롯은 그러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잘라죽게 한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이윽고 예수님이 각 지방으로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제각기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먼 여행에서 갓 돌아온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찾아오기 때문에 식사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 언덕으로 가시는 것을 보자 자기들 역시 그곳에 가려고 호숫가의 길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 언덕에 닿았을 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찾는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보자 왠지 가엾은 생각이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줄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저녁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는 차츰 서산에 기울어 저녁 무렵이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음식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들 지치고 배가 고플 터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야 할 일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빌립이 선생님, 선생님에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온다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1데나리온을 벌 수 있었으니 200데나리온이면 반년 이상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돈을 전부 모아도 그 정도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저녁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겨우 한 조각씩 돌아갈 테니까요.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란 고작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보내 먹을 음식을 구하게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아우 안드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다고 믿은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몇 사람씩 떼지어 풀밭에 앉게 하여라.
사람들은 대체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하고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시키는 대로 풀밭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지만 여자와 어린이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50명씩 혹은 100명씩 떼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 남자만도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소년으로부터 받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떡과 물고기를 광주리에 넣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떡과 물고기가 다 떨어져 버리지나 않을까 하여 조마조마했으나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남은 떡과 물고기를 버리지 말고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이던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컷 먹은 다음인데도 훨씬 더 많아져서 12개의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예언자가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갖가지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세주이시며 우리들의 왕이 되실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께 왕관을 씌워드립시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약속된 구세주가 적을 무찌르고 당당히 자기들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시바삐 로마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듯이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왕이 되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자고 떠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돌아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따라가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뒤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혼자 조용히 기도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덧 사방에는 어둠이 깔리고 곧이어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어둠이 깃드는 것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수 위에서 어둠에 쌓인 제자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여서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8km 가까이 배를 저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거나 호수가 잔잔하고 산들바람이 뺨을 스쳐 낮의 더위를 잊게 해준다면 제자들도 불안한 마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저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반짝이지 않았고 주인은 같이 노를 젓는 사람의 얼굴마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 뒤뚱거렸습니다. 노를 아주 잘 젓지 않으면 높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줄곧 산마루에서 기도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 동이 뿌옇게 틀 무렵에서야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는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제자들 곁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무엇인가 하얀 물체가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귀신이 아닌가 하여 부들부들 떨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겁내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겁낼 것 없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나 신기한 예수님의 힘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주까지도 지배하며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저에게도 물 위를 걸어서 오너라 하고 명령해 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힘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거센 바람을 보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간 곳이 없고 더러 겁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자 베드로는 무서운 생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파도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는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의 놀라운 힘에 감탄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가 잠시 후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배는 어느새 언덕 가까운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배를 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닿은 곳은 베세다 근처의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부근은 경치가 좋았습니다. 물이 많고 푸른 숲이 우거졌으며 향기로운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언덕 위로 올라오시는 것을 보자 누굴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일과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대단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병자는 요에 눕힌 채 사람들에 의해 들려왔습니다. 또한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병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몸을 이끌다시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곳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100k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거리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 반대하려고 벼르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고 으스대는 건방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대단히 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몹시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천한 어부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신다 하여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쉴 새 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소. 아무튼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오. 이를테면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며 아무리 심한 병도 금세 고친다는 거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게 했다는 말도 있어. 그러기에 우리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보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은 한 번도 가르쳐본 일이 없어. 그러니 그와 같은 가르침은 옳은 것이 못 됩니다. 첫째,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예수가 더 이상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하던 끝에 몇몇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책잡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꼽은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그들이 볼 때는 유대 율법을 어긴 큰 잘못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하여 그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 등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는 일이 없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하늘에서 왔다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